오늘은 44주일째 295문부터 299문 기도의 모범 그리고 네 번째 주안점의 소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주기도문의 결론부 그 다음에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제네바 교리문답의 네 번째 내용 그 내용의 소론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95문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기도에서 언급되어진 것 외에 다른 것을 강구해서는 안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말들과 다른 형식 그리고 다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른 기도의 유일한 규범인 주기도와 부합되지 않는 그 어떤 기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신자가 기도와 관계해서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의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흔히 주기도라고 부르는 이 기도를 우리가 기도할 때 특정한 기도의 형식과 방식으로 채택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기본적인 대답은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수요예배 마지막에 무엇으로 예배를 마무리합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지요. 그것은 단순히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기도의 내용으로 삼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하나의 모범이지 경직화된 형식이어서 기도할 때마다 로마 가톨릭 교인들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기도해서는 분명히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방향이요. 하나의 좋은 모범적인 예로 이해해야 되고 더더욱 모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여섯 가지 형태로 축약한 형태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또 나라가 임하시며 등등 해서 여섯 가지의 기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 여섯 가지의 기도의 내용이 펼쳐진 형태로서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 하나의 좋은 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단순한 기도문의 반복으로 여기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형식에 얽매이게 되면 형식만 얽매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도 속박되어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저희 교회가 주일 밤에 성도님들이 가능하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공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써서 오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을 탈피해서 이제는 기도문에 의존하지 마시고 조금 서툴고 조금 내용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표현이 좀 약간 이상한 표현이 나온다 할지라도 기도문으로 더 자유롭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앵무새처럼 단순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반복만 해서는 안 되고 그 기도가 의미하고 함의하는 그 내용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틀과 구조를 이루어서 자연스럽게 주의 이름의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구하는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육의 방식을 먼저 간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육적인 필요를 아랠 때라 할지라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조건 하에서 우리의 물질적 필요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의 그냥 육적인 필요만을 구한다고 하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기도. 여기 잘 나타나고 있잖아요. 주기도와 부합하지 않는 어떤 기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여섯 가지 이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의미가 우리의 기도의 전체 구조와 틀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폼을 따라 해야 되는 거죠. 폼을 따라하면 나중에 그 폼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안에서 익숙해지죠. 그러면 폼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기도할 때 바로 그런 형식으로 그런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296문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네 번째에 관한 그 요소를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6문,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경외의 네 번째 주안점을 말해봅시다. 예, 요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책 제네바 교리문답 1문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초반으로 가보시면 교리문답 1문에서 5문까지의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 뭐 지금 다시 그것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내용을 눈으로 쭉 보시면 제일 먼저는 인간의 삶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왜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는 목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부름받은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누가 이 후보를 하는데 제가 찬조 연설을 하게 되었다라고 가정하면 제가 그 이 후보를 한 분의 성품과 능력과 모든 상황들을 모르고 제가 찬조 연설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제가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분의 성향과 생각과 기질과 성품과 배경 이 모든 것들을 잘 알아야 제가 그분을 잘 칭찬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그냥 말을 자꾸 반복하면 그냥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그분의 일하심, 속성, 그분의 성품, 그분의 경륜, 그분의 성품이 얼마나 인자하고 성실하신가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인간의 최고선이 뭐냐, 헤르만 바빙크도 그의 개혁교약 책 첫 번째 제목을 인간의 최고선으로 잡으면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선이다. 그분이 모든 선의 근원이다. 그분이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의 출발점이요 궁극적 목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고선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짐승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짐승은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인간은 그저 육의 양식이 채워지는 것으로 우리의 육적인 삶이 평안하다는 것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갈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갈망과 갈증은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그분의 속성을 알고 그분께 참되게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채 무한한 인간의 욕구에다가 유한한 것들을 자꾸 담으려고 하니 그 갈증은 어떻게 되죠? 심화될 수밖에 없고 아 저는 아무 갈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중독되어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육문을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올바른 인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육문에서. 그런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분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런 다음에 질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네 가지로 대답했죠.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 믿음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8문부터 128문까지 사도신경과 관계되어졌죠.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과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선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기도와 관계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기도가 아니라 그 저기 십계명, 그죠? 십계명과 관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복종은 십계명과 관계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모든 선한 것,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 당신께로부터 옵니다라고 하는 표시로 우리는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233문부터 그 다음에 앞서 295문까지 쭉 살펴본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성례전을 행한 것이다라고 말했죠. 말씀과 함께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내용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6문은 이 네 가지 중에 네 번째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선한 것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된다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시기도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범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득을 얻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 홀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또 자신의 영광을 반드시 역사 가운데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욥기 35장에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뭘 돌린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상당히 뭘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상당히 기여하는 어떤 존재, 또 때로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실제 방식으로는 아들에 따라서 아들의 삶과 아들의 삶의 내용에 따라서 부모의 이름이 높아지기도 하고 부모의 이름을 먹칠하기도 하는 일들은 일어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신자의 경건의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수투성인 우리, 허물과 죄감하는 우리에게 영광을 기대하신다, 우리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 자체가 너무 황송한 것이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사실은 모든 인간관계나 모든 삶의 어려움의 그 이유가 뭐냐면 포커스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와 질투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설교를 더 잘하고 나보다 어떤 역할을 더 잘 해내는 것, 그것이 안 입고 온 것은 그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 것이죠? 자기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 복음을 전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기뻐하겠다, 그 방식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이 마음만이 육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고 모든 경쟁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무게를 줄이게 만드는 그런 근거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저희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아니라 제가 믿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간에 대개의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영광,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문제 상황으로부터 빠져나오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현실의 문제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데 초점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제해주시기를 세 번 기도했으나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죠. 그러나 그 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머무르게 되는 방편과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내 삶이 어떻게 되느냐, 내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사업이 성공하느냐, 이 아이가 학교에 지금 입학하느냐,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간에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무엇보다 모든 일의 제1 원인자는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생명 또한 하나님 교회로부터 받았고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신 일들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입에 발린 말래 차원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마음에 인정되어지는 것이 입술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정말 인정되지 않는 이 내용을 위해서 따르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였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제 마음속에 불쑥불쑥 이 일은 제가 했습니다. 이 일은 사실은 제가 이룬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죠? 가족들 간의 대화나 가까운 사람에게 나타나죠. 그죠? 이번 이 일에 내가 개입되지 않았으면 그 일 절대로 될 수 없었다고 이러면서 자신의 공을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교묘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에 인정되는 바를 입술로 알아야 된다는 것, 이것에 간격이 없어야 된다는 것, 이것에 간격이 생길 때 그게 뭐가 돼요? 위선과 외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똑같이 인용해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말을 들어보면, 기도를 들어보면 청산유수고 기도도 그냥 뭐 멋지게 하고 찬송도 멋들어지게 부르는데 문제는 마음에 정말 그 사실과 그 내용이 인정되지 않은 채로 있는 것. 그래서 너무나 그런 일에 오랫동안 길들여지다 보니 그게 자기 모습인지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그 모습이 자기 모습인지 헷갈리게 되고 그래서 가면과 얼굴이 붙어서 나중에는 본인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접어들게 되는 이런 식의 방식은 옳지 않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내용이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라 해야 된다. 모름지기 신앙 고백은 마음에 있는 내용에 대한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7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부여해 주셨습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셨는가? 우리가 보통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그리고 정확무오한 규칙임을 믿습니다. 이게 장로 교인들의 첫 번째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찬양과 감사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그 신앙 생활에 규칙과 교훈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서울 공릉동에 있는 한국계획주의설교연구원 사무실에 가서 차은 목사님 좀 만나서 책도 좀 받고 이야기도 하고 상당히 좀 몇 시간을 좀 지내다 왔는데요. 지난 주간에 총신대학원에 시카고의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 구약학 교수인 벤게메렌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와가지고 설교를 했다 그래요. 그 설교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그 설교의 제목이 Dwell in the Psalm, 시편 안에 거하라 하는 그런 제목의 설교였다는 것이죠. 왜 그 설교를 했는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기도든지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표출하는 방식으로서의 기도든지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해결책이든지 모든 것들이 다 어디 들어있는가 하면 시편에 전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원수들로부터 모함을 당했을 때, 예상치 못한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격했을 때 등등 모든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이 시편의 정서 안에 늘 거해야 된다. 이런 유의 설교를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어보시면 기도의 내용을 그냥 옆집에 권사님이 하는 기도, 어릴 때 내가 좀 좋아했던 장로님이 늘 사용하던 어떤 그 기도, 뭐 이런 것들의 그 패턴들을 그냥 따와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조합해서 기도하는 방식으로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보시면 좋아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으로 가가지고 자신의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그 아내감을 구해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종의 기도가 나타나거든요. 그때 당장 뭐라고 그 기도하는가 하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기도를 먼저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행하셨는가 그거를 잘 이렇게 찬송으로 올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다윗 같은 경우에 성전을 짓고 싶긴 했지만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니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라고 하여서 결국은 그 일은 아들에게 위임하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백성들로부터 헌물을 받지요. 그 헌물을 다 받게 되었을 때 그때도 역대상 29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찬송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지금 받은 것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백성들로도 받았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소유는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부와 기는 주께로부터 오며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기도가 나타나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서구 구라파 교인들이나 그 목사님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땅에 속한 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지금 이런 어려움인데 이렇게 뭐 해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정말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고 그분의 경륜과 섭리를 깊이 헤아려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그야말로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시편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115편에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내용들. 뭐 하여튼 제가 성경구절 다 찾고 싶지만 뭐 그럴 수는 없고 이런 많은 내용들이 나타나고 꼭 기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디모데전서 같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나중에 뭐라고 마무리를 하는가 하면 송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그 서신을 마무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마음에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자 하는 이 열정과 열망으로 불타올라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사실은 많은 문제로부터 금방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또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최선이라서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나는 뭔가라는 질문은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이죠. 자, 298문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주기도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이 실제 모습 그대로 영광스럽게 나타나 보이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 의로우신 분으로, 용서하실 때 긍휼이 많으신 분으로, 자신의 약속들을 성취하실 때 참되신 분으로 여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지 않는 곳은 단 한 부분도 없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모든 선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런 모든 가르침은 이미 주기도문에 나타나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를 할 때 이 기도의 내용의 의미를 뭐라고 설명했죠? 그 답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이 실제 모습 그대로 영광스럽게 나타나 보이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뜻과 마음에만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것이 구체적 역사 안에 실현되잖아요. 그러면 그 실현되는 방식 안에서 그 일이 내가 볼 때는 기쁘고 좋은 일이든지 내가 바로 바라볼 때는 정말 부정적이고 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실제 모습 그대로 그것이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기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의 뜻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십니까? 여기 설명하고 있는 바대로 때로는 벌하시는 모습으로 어떨 때 벌하시죠?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징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까?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시구나. 아, 그분은 절대로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넘어가고 지나치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사하시게 될 때 하나님 그분은 정말 긍휼과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그분이 약속하신 말을 이루실 때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참되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일들이 드러날 때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 일로서 나에게도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단순히 시인하고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멋지게 일을 행하였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런 일들이 왜 잘 일어나지 않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균형 잡히지 못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우리 조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의미하심이 드러날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봐주시고 계시고 나를 다루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감각이 떨어지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라는 기도는 입에 발린 말이죠. 자기 마음에 불만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겠어요? 자녀가 밥을 먹으면서 뭐 밥맛이 왜 이러냐 그러고 왜 집구석이 이모이냐 그러고 왜 우리 부모는 뭐 못 배워서 뭐 이러냐 그러고 그러면 그게 부모의 얼굴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한때 정해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실제로 우리의 삶의 내용 안에서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뻐하는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일은 불가능하죠. 이런 상황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라는 자세로 살았던 사람이 여러 사람인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다름 아니라 욥이겠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취하셨을 때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말했고 너무 자기 남편이 고통스럽게 기와장으로 그냥 피부를 긁고 힘들어하니까 그냥 하나님 욕하고 그냥 나가 죽으시오. 아내가 그렇게 악한 말을 했지요. 그럴 때도 어리석은 여자의 말 중에 하나와 같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부터 화도 받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299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말한 모든 것으로부터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서두에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즉 영생은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그분에게 마땅한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와 구주가 되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는 모두 그분의 영광을 위해 바쳐진 그분의 자녀, 종, 그리고 그분의 백성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299문은 앞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던 1문부터 7문까지의 내용을 기초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고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이죠. 어느 하나를 배제한 채 어느 하나를 더 앞세우는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신학적 진술로 혹은 내가 집에 사놓은 어떤 책으로 내가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으로 물론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실제 삶에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이거죠. 제가 신방을 가보면 어떤 성도님 또 어떤 청년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 그분, 그 청년, 아 정말 이 시대에 보기 힘든 사람이다. 그럴 때 누가 높임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죠. 아, 그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드러나지 않다면 그래서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고 하면 실제 있어서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절대로 가질 수 없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가?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항상 자기가 드러날 뿐 하나님 그분은 감춰진 존재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될 이 존귀와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이 드러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과 계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머리만 커지는 것으로 지적 교만으로 정지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실제적 삶의 내용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잘 드러나서 우리의 부모님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도 최선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부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의 경륜과 섭리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고 그분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그분의 최종적 뜻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이들이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드리옵나이다.